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최근 있었던 반란으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도력에 타격을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에 물론이라고 답하면서 푸틴 대통령이 입은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가 전쟁에서 지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국내에서는 전쟁에서 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는 따돌림 신세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푸틴 대통령이 최근에 반란 시도를 극복하면서 특별 군사작전의 목표와 관련해 조금도 물러서지 않았으며 전장에서의 입지도 전혀 잃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의 모든 것들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의 명시적인 목표인 한 러시아에 대한 전쟁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법을 바꿀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날 최근 12명의 사망자를 낸 동부 크라마토르스크 소재 한 식당에 대한 러시아군의 미사일 공격에 연루된 것으로 알려진 러시아 요원 추정 남성이 반역죄로 재판에 넘겨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파괴를 돕는 이들은 최대형 벌이 마땅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이 남성이 공습 몇 시간 전 러시아군의 해당 식당을 촬영한 영상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과 독일의 국방장관이 어제 우크라이나와 동유럽 국가들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은 이날 워싱턴 미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러시아가 그들이 선택한 무모한 전쟁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독일이 우크라이나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행한 모든 것들에 감사한다고 말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주권을 지키기 위한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지금은 핵심적 순간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성공을 돕기 위해 계속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의 수십 대의 레오파르트 탱크와 방공체계, 장갑 수송 차량 등 27억 유로 상당의 군사 지원을 발표했습니다.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발트해 국가들과 폴란드 등을 포함한 동부 유럽에 대한 방어를 강조하면서 우리에게는 동쪽 측면을 방어할 특별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과 동유럽 국가들의 안보를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피스토리우스 장관은 밝혔습니다. 스위스와 이스라엘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장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스위스 연방평의회는 어제 우크라이나에서 사용될 96대의 레오파르트 1A5형 탱크 판매에 대한 스위스 방산업체 루아그의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평의회는 해당 판매가 이루어질 경우 스위스의 전쟁물자법에 위반되며 스위스의 중립정책에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등을 거부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중립국 스위스는 중립국 관련법과 별도의 무기 금수 조치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직접 무기를 보내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도 자국산 대공 방어 체계 아이언돔 등 군사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오늘자 미 월스트리트저널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우크라이나에 제공되는 군사 장비 체계들이 이란의 수중에 넘어가고 역설계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언돔이 이란의 손에 넘어간다면 수백만 이스라엘인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중국과의 평화로운 공존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뉴욕에서 미 외교협회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서 중국은 사라지지 않으며 미국도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따라서 우리는 평화롭게 공존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미중 관계를 명확한 결승선이 존재하지 않는 장기적인 경쟁으로 묘사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미국은 경제적으로 중국과 디커플링하고 있지 않다면서 지난해 양국 간 무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중국에 대한 해외 직접 투자가 2014년 이후 최대 규모였던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미중관계 개선을 위한 두 나라 국민들 간 우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중국 푸저우에서 열린 2023 중미 국민 우정 포럼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슬람 신자라면 평생에 한 번은 꼭 해야 한다는 성지 순례의 의무. 하지 순례에 나선 수백만의 무슬림 인구가 사우디아라비아의 바위 언덕 아라파트 산에 운집해 있습니다. 하지는 이슬람 달력으로 12번째 달인 둘 히자의 8번째 날부터 12번째 날까지로 올해는 6월 26일부터 7월 1일까지가 하지고요. 공식 기도의식이 열린 지난 화요일에 이 아라파트에 모인 인파가 200만 명에 가까웠습니다. 세계 주요 언론들은 수천 킬로미터를 걸어서 성지에 도착했다는 사람, 하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평생 돈을 모았다는 사람, 코로나 팬데믹으로 크게 제한했던 순례 인구가 풀리면서 참여할 수 있어서 정말 기쁘다는 사람 등의 이야기와 함께 섭씨 45도를 넘나드는 무더위 속에서도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안개처럼 물을 뿌려주는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부담이 큰 순례 비용이 필요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출발한 순례자는 국가 보조금을 받아도 최소 비용이 6천 달러 이상이랍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는 국가 지원금이 올해 크게 줄어서 순례자 부담이 3,300달러 정도로 커졌다고 하고요. 전쟁을 겪고 있는 예멘 땅의 순례자들, 수년 만에 처음으로 수도 사나에서 출발한 사우디행 비행기를 탈 수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 3분의 2 가까이가 안전과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가비 3,000달러, 엄청난 부담으로 수행하고 있는 종교적 의무라는 설명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저는 도성민이고요. 오늘 이 시간에 준비되어 있는 주간 코너는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의 소식 전하는 탈북민의 세상복입니다.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네, 오늘은 남북한 출신 청년들이 함께 미래의 북한 사회를 위해서 민주주의 교육, 지도자 교육을 받고 있는 현장 소식입니다.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미국 정치 ABC 순서 뒤에 이어지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에서 자세한 이야기 만나보십시오. 네, 이곳 워싱턴 DC는 지금이 6월 29일 목요일이고요. 오전 9시 8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23도, 맑은 날입니다. 북한의 날씨는 어떨까요?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날씨 정보입니다. 자, 6월 30일 금요일 북한, 평안남북도와 자강도는 맑은 하늘이 열립니다. 황해도는 새벽까지 비가 내리다가 맑아지는데요. 개성과 신계, 강원도 평강은 비가 계속 집중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 내리는 비가 100mm 정도, 많은 곳은 150mm 이상입니다. 자, 동쪽 보겠습니다. 함경북도 청진은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가끔 비가 이어지겠지만 함경남도는 맑겠고요. 함경북도, 양강도, 강원도 대부분 지역은 구름 많다가 맑아집니다. 자, 아침 기온은 11도에서 22도, 비구름이 물러나면서 낮에는 기온이 다시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이 23도에서 34도인데요. 평양은 31도까지, 그리고 신의주는 33도, 중강은 32도, 그리고 수풍은 34도가 낮 최고 기온입니다. 함흥 29도까지 오릅니다. 원산 28도, 청진 23도, 해산도 29도가 낮 최고 기온입니다. 동해상 흐리고 가끔 비 내립니다. 앞바다 쪽만 오후에 비가 그치겠습니다. 앞바다 물결은 0.5에서 1.5m, 먼바다는 3m까지 일겠고요. 서해는 맑겠습니다. 앞바다 물결 0.5에서 1.5m, 먼바다 2.5m로 오전에 물결이 더 높겠습니다.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다는 소식 등 준비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입니까?
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벨기에 브뤼셀에서 29일 개막했습니다. 스웨덴에서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소각하는 시위가 발생해서 이슬람권 국가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유럽 국경 해양 경비청 프론텍스가 그리스에서 활동을 중단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시작됐네요.
네, 유럽연합 EU 정상회의가 29일과 30일 이틀 일정으로 이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막했습니다. EU 27개 회원국 지도자들은 이번 회의 기간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방안과 안보 현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네, 자 그동안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주요 국제회의에 자주 초대가 되고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네, 젤렌스키 대통령은 회의 첫날 화상으로 참석합니다. 그런가 하면 옌스 스톨덴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현장에 직접 참석해서 우크라이나 전황과 영내 안보 현안을 설명하고 EU 지도자들의 의견을 청취합니다.
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현안이 가장 비중 있게 다루어지는군요.
네, 샤를 미셸 EU 상임의장은 회원국 정상들에게 보낸 초청서안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명기했습니다. 미셸 의장은 이번 회의에서 지속가능한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를 오랫동안 지원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다시 한번 다짐할 거라고 썼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 러시아에 있었던 그 바그너 그룹의 무장반란 사태도 다뤄질까요?
공식 의제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EU 관리들은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 또 그에 따른 파급 등 최근 러시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특히 비중 있게 다뤄질 거라고 전했습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도 정상회의 개막 전날인 28일 브뤼셀에서 기자들에게 확실하게 그 안건이 올라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 얘기를 조금 더 들어보죠.
네, 칼라스 총리는 바그너 그룹의 무장 반란 사태는 러시아 지도부에 균열이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은 동요하거나 주저하지 말고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하고 방어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칼라스 총리는 특히 러시아의 혼란과 폭력이 EU로 확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EU의 중심축이죠. 독일 총리는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도 이번 사태가 러시아 지도부에 오랫동안 영향을 미칠 걸로 평가했습니다. 숄츠 총리는 독일 공영방송의 ARD와의 인터뷰에서 나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약화했다고 믿는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 자 EU는 최근 러시아에 대해서 추가 제재를 단행했지요.
네, 맞습니다. EU는 지난 23일에 러시아에 대한 11차 제재를 공표했습니다. 이번 11차 제재는 반도체 등 군사적으로 전용 가능한 제품이 제3국을 거쳐서 러시아로 반출되는 걸 막기 위한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전후 재건 비용 조달과 관련해서 EU 내 동결된 러시아 중앙은행의 자산 사용 문제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네. 그런데 그 안건에 대해서는 EU 안에서도 이견이 있다고요?
네, 일부 회원국은 법적인 근거가 너무 약하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유럽중앙은행도 자산이나 자산에서 발생한 이익을 몰수하는 건 유로화 평판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네, 자 러시아의 상황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지금 그 무장반란 사태를 어떻게 수습하고 있습니까?
네, 러시아 정부가 이 바그너 그룹의 해외 조직을 직접 통제하려는 모양새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28일 러시아 외무부의 고위 관리들이 시리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정부에 이 바그너 사업 관리 주체가 바뀔 거라는 입장을 통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용병들은 주로 이 러시아와 관련 있는 분쟁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그동안 고문, 학살, 성폭행 등 이른바 더러운 행동으로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네. 자, 이번 사태가 이들 나라와 러시아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앞서 지난 26일 러시아 국영방송인 RT와의 인터뷰에서 이들 나라에 대한 안보 지원이 계속될 거라면서 이번 사태가 러시아 우방들, 파트너들과의 관계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번 바그너 그룹 무장 반란 사태와 관련해서 또 한번 언급을 했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이 28일 백악관 야외에서 이 취재진의 관련 질문을 받았는데요. 푸틴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의 반란으로 인해서 러시아 안에서 절대적으로 약화했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푸틴 대통령은 분명히 지고 있고 전 세계에서 불황자가 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자, 증촌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스웨덴으로 갑니다. 스웨덴에서 이슬람 경전인 코란을 불태운 사건이 있었다고요?
네, 28일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 위치한 이슬람 사원 앞에서 한 남성이 이슬람교의 경전인 코란을 불태우면서 시위를 벌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튀르키예 등 이슬람권 국가들은 이슬람을 모욕하는 행위라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이 어떤 거였습니까?
네, 스웨덴 공영방송인 SBT 또 로이터 등에 올라온 영상을 보면요. 현장에는 두 명의 남성이 코란과 확성기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코란을 찢어서 신발을 닦고 돼지고기로 만든 베이컨 조각을 끼워넣고 불에 태웠습니다. 돼지는 이슬람교가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네, 왜 이런 시위를 벌인 거죠?
네, AFP, CNN 등에 따르면 이 코란을 태운 사람은 이라크 출신의 스웨덴 시민권자인 살완 모미카라는 남성인데요. 이 모미카 씨는 28일 CNN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코란이 민주주의와 윤리, 인권, 여성의 권리 등에 대해서 매우 위험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남성은 무신론자라고 합니다.
관련해서 다른 소동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는 이 철조망 건너편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약 200명의 구경꾼들이 있었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신은 위대하다고 외치면서 코란 소각에 격렬하게 항의했습니다. 또 일부는 그냥 불에 태우라고 지지했는데요. 스웨덴 경찰 당국은 모미카 씨를 향해서 돌을 던지려고 했던 남성 한 명을 체포했습니다.
네, 이 모미카 씨의 시위, 이게 당국의 허가를 받은 시위였나요?
네, 모미카 씨는 CNN에 3개월 동안의 법적 다툼 끝에 당국으로부터 시위를 허가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스톡홀름 경찰 당국은 시위에 따르는 위험과 제약사항을 고지했지만 시위 신청자가 끝까지 원하면은 이 표현의 자유를 막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슬람권 국가들의 반발은 거센 상태네요.
네, 이슬람 순위파 종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는 29일 성명을 내고 증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국가 간의 상호 존중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항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혐오스러운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할 수 없다면서 스웨덴 정부의 이 표현의 자유 설명을 반박했습니다.
네, 이란 반응을 볼까요? 시아파 맹주로 불리는 이란 정부인데 어떤 얘기했습니까?
네, 나세르 카나니 이란 외무부 대변인은 코란에 대한 모욕은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자 진정한 인권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카나니 대변인은 특히 이슬람권 국가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이 성지 순례 기간인 하지에 이렇게 신성 모독을 한 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네네. 자, 튀르키예 반응도 보겠습니다.
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스웨덴 정부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서 반이슬람 행동을 허용한 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현재 튀르키예는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결정권을 쥐고 있는데요. 울프 크리스텔손 스웨덴 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번 시위가 스웨덴의 나토 가입에 영향을 미칠 걸로는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지금 오늘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유럽연합 EU의 외부 국경 경비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그리스 내에서의 활동을 중단하는 방안이 제기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네요.
네, 프랑스 르몽드지 그리고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 등이 최근 보도한 내용인데요. 유럽 국경해양경비청 이 프론텍스 안에서 그리스 쪽의 활동을 잠시 중단하자는 권고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난 20일과 21일 이 폴란드 바르샤바에 있는 프론텍스 본부에서 운영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자리에서 산하 기본권리국 책임자인 요나스 그림 히어덴 국장이 이런 방안을 언급했다고 회의에 참석했던 한 유럽의회 의원이 전했습니다.
네, 최근에 프론텍스 쪽하고 그리스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던 모양이군요.
네, 최근에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 이 그리스 쪽으로 가는 이주민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이런 경우에 그리스 정부가 바다 위에서 위험에 처한 이주민들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고 프론텍스가 비판해왔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이런 비판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양측 사이의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프론텍스는 그러니까 그리스 당국이 바다를 건너오는 이주민들을 잘못 다룬다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뉴욕타임스 신문이 그림 히어덴 국장이 프론텍스 운영위원회에 제출한 평가 보고서를 입수해 보도했는데요. 지난 4월에 그리스 해양경비대가 망명 신청을 원하는 사람 12명을 뗏목에 태워 에게해에 버린 일이 있었는데 그림히어덴 국장은 운영위원회에 이 사건이 이유법과 국제법을 어긴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도 그리스 해역에서 큰 사고가 났죠.
네, 지난 14일에 이오니아 해에서 그 리비아에서 출발한 이주민이 가득 찬 배가 뒤집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적어도 82명이 사망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유엔은 익사한 사람이 500명은 더 있을 걸로 추정했습니다. 이 사고는 이주민들이 지중해를 건너면서 발생한 사고 가운데 지난 몇 년 새 최악의 사고였습니다.
네, 사고가 왜 났는지 원인은 밝혀졌습니까?
네, 원인을 두고 말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생존자들은 그리스 해양 경비대가 사고 선박을 견인하려고 시도하면서 배가 뒤집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 정부는 배에 있던 민항업자들이 이탈리아로 간다면서 도움을 거절했고 이후 공포에 질린 사람들 탓에 배가 전복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그리스 정부는 해양경비대가 위급 상황에 빠르게 대응하지 않아서 이런 참변이 났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프론텍스 쪽에서는 어떤 이야기합니까?
그리스 정부 해명과는 조금 결이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프론텍스는 소속 해상 초계기가 사고 나기 14시간 전에 배를 발견하고 선박 사진을 그리스 당국에 보내서 위태로운 상황을 알렸다고 하는데요. 또한 제일 급유를 하고 다시 나와서 선박 상황을 살펴보겠다고 제안했는데 그리스 쪽에서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고 합니다. 현재 그리스 해양경비대는 프론텍스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던 설명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들 때문에 프론텍스 안에서 이 그리스 쪽 활동을 중단하자는 권고가 나온 모양이네요.
네, 활동 중단 결정은 중대하거나 지속될 가능성이 큰 기본권이나 국제보호 의무에 위반에 적용하는 프론텍스 규정 46조의 근거를 둡니다. 그림 히어덴 국장이 그리스가 국가, EU 또 국제법에 부합할 수 있도록 할 가능성이 가장 강력한 조처를 운영위원회에 촉구하면서 활동 중단 방안을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림 히어덴 국장이 최근 제출한 보고서는 이오니아에서 참변이 일어나기 전에 만든 거라고 하는데요. 그는 전에도 그리스 정부가 이주민들을 육지와 바다에서 내쫓는다고 믿을 만한 보고가 있다면서 그리스 내의 활동 중단을 반복해 권고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활동 중단 권고가 바로 실행될 수는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 구속력은 없고요. EU 회원국 또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네, 지금까지 지구촌 오늘이었습니다. 박영석 기자였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번에는 생생한 미국 뉴스 전해드리는 아메리칸 아웃 순서입니다. 오택성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있을 대선을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돌입한 가운데 각 주를 돌면서 자신의 경제정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경선에 나선 후보들이 당의 승자에 대한 지지서약 요구에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 대상 코로나 정부 지원금 부정 수급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 선거운동을 위해서 지금 주를 도는 순회 방문하고 있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요, 3주 동안의 대선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의회가 휴회에 들어가는 시점에 맞춰서 행정부가 이 홍보 투어를 시작한 건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은 28일에 일리노이주의 대도시 시카고를 방문해서 행한 연설을 통해 그 정부의 정책 방향에 관한 홍보에 나섰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한 분야가 경제라고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경제 재건입니다. 그중에서도요, 특히 중산층의 재건이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이 고수해온 이 낙수 효과, 이론이 실패했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낙수 효과란 것은 대기업이나 고소득층 이런 선도 부문의 성과가 늘어나게 되면은 연관 부문으로 이것이 확산함으로써 경제 전체가 성장한다라는 그런 이론입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이론은 미국의 중산층이 번영을 이루게 하는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중산층의 재건을 위해서 펼칠 정책이 자, 어떤 방향이라는 건가요?
네, 대기업 그리고 이 부자들에게서 거둬들이는 세금을 높여서 이를 중산층의 번영을 위해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국가안보의 핵심이 되는 반도체나 교육과 같은 이 핵심 분야에 대한 투자가 바로 이에 해당한다는 설명입니다.
네. 이런 경제 방향을 강조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밝힌 이 조어가 있네요. 새로운 말.
네, 맞습니다. 바로 이 바이드노믹스입니다. 이는 대통령의 이름인 바이든에요. 예, 경제를 뜻하는 영어 단어 이코노믹스를 합친 조어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 바이드노믹스를 주창하면서 이는 미국의 제조업과 그리고 중산층의 재건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메리칸 드림의 재건이라는 것이 바이든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야, 이름 참 잘 지었다 이런 생각을 했더니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 만들어 사용한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월스트리트 저널 신문이 지난 2021년에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것이 바로 바이드노믹스입니다.
네네.
바이든 대통령 역시도 이날 연설에서 이를 밝히면서요. 이제는 자신도 이 단어를 부르기로 했고 이것이 자신의 경제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이 기록적인 인플레이션이 완화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 역시도 역대급으로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서 바이드노믹스는 효과가 있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강조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이 그러니까 재선을 위해서 이 경제 분야에 집중하는 것, 전략적인 선택이라는 분석이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경제에 집중하는 것은요, 역설적이게도 경제 분야가 이 재선 성공에 발목을 잡는 것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요, 현재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부분에 대한 평가가 그렇게 긍정적인 상황은 아니라는 건데요. 자,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정책의 성과를 강조했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의 경제 분야 평가 어떻습니까?
네, 28일에 이와 관련한 AP통신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은 34%에 불과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경제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10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한 건데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전반적인 지지율인 41%와 비교해봤을 때 이 분야에 대한 평가가 얼마나 부정적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네. 왜 이렇게 경제 분야 평가가 부정적일까요?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라는 분석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뭐 인플레이션이 완화했다 이렇게 강조하긴 했지만
네.
아직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이 물가 상승률로 인한 고통은 지속되고 있고요.
예.
특히 이 물가 상승과 관련한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준금리 인상 정책으로 인한 고통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요, 이 주택담보대출 이자율과 아니면 자동차 대출 이자율이나 신용카드 대출 이자율 등이 줄줄이 올라서 가계 지출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재선 당선을 노리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한 문제는 이 경제 문제가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령인 대통령 나이도 있고 또 이로 인한 건강에 대한 우려도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현재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는 80세로 이미 역대 대통령 가운데 현역 최고령입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도 이 자신의 건강 문제에 대한 지적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직무 수행에 있어서 나이가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중 앞에서 여러 차례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런 우려가 계속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요,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네.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양압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양압기라는 것은 이 수면 무호흡증에 사용하는 기기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백악관이 직접 설명을 했더군요.
네. 앤드류 베이츠 백악관 대변인은요, 28일 이 바이든 대통령은 2008년부터 이 수면 무호흡증 병력을 공개해왔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어젯밤에 양압기를 사용했고 이는 그러한 병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흔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외부 일정 중에 종종 실수하는 발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최근에 또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16일에 이 총기 규제 관련한 행사에 참석한 자리에서 연설을 마무리하며 여왕에게 신의 가호를 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자베스 2세 영국여왕은 지난해 9월에 서거했죠.
네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두고 의아하다라는 그런 반응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28일에 러시아에서 발생한 이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의 반군 사태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는요. 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이라크에서의 전쟁에서 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잘못 말한 겁니다. 근데 이거 한번 실수한 건 아니고요. 전날에도 이 우크라이나를 이라크로 잘못 말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바이든 대통령의 나이를 문제 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공화당에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이 내년 대선에 도전장을 내민 후보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최근에 이 공화당 경선에 참여하는 후보들이 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제각각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요?
네, 바로 이 공화당 정국위원회의 경선 토론 참여 기준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입니다.
네.
위원회가 주최하는 이 경선 토론회에 참가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공화당에서 선출된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는 서약서에 서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은요, 이 조건에 대해서 제각기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공화당의 대선 후보로서는 이 토론회에 참가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이 자신을 알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가 바로 이 토론회입니다.
네.
후보들은 토론회에 참가해서요, 자신의 정책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고, 그리고 다른 경쟁 후보자들과 토론하면서 자신의 장점을 부각하거나 혹은 경쟁자의 약점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자, 우선 공화당의 대선 후보 1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입장부터 들어보죠.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 해당 조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진 않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2월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종 후보가 누군지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지난 2016년 대선 상황 때와 유사한데요.
네.
당시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에 바로 설명하지 않고 있다가 후보가 다 추려진 뒤에 이에 동의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론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 어떻습니까?
네, 디센티스 주지사는 이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로 정해지면 과연 그를 지지할 것인가 이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을 받았습니다.
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디센티스 주지사가 직접적인 대답을 한 적은 없습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요, 지난주에 해당 질문을 받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내 생각에 내가 후보가 될 것이다. 하지만 네. 어찌됐든 조 바이든을 이기기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른 후보들은 어떻습니까?
네, 해당 조건을 지지한다는 후보들도 있습니다.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이 대표적인데요. 펜스 전 부통령은 CNN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은 항상 공화당 대선 후보를 지지해왔고 이번 2024 대선 후보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뷰 진행자가요, 펜스 전 부통령이 비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공화당의 최종 대선 후보가 돼도 이를 지지할 것인지를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자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종 후보가 될 것이라고 보지 않는다 이렇게 네. 답했습니다. 또 다른 후보인 니키 헤일리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 역시도 공화당의 최종 후보를 지지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헤일리 전 대사는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드센티스 주지사가 이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것은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자, 화제의 이 공화당 첫 토론회 언제 열립니까?
네, 오는 8월 23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로나 맥대니얼 공화당 전국위원회 위원장은요, 지난주에 이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을 위한 토론이며 이 해당 서약 조건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기간에 미국 정부에서 지급했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금 일부 사기를 당한 것으로 의심이 된다고요.
네, 연방 중소기업청 감찰관실이 실시한 감사에 따르면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이 코로나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간 금액이 2천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 중소기업 쪽으로 지출한 지원금 모두는 얼마나 되는 겁니까?
네, 1조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연방 중소기업 청은 이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요,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과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등 이 다양한 기금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원금을 배분했는데요.
네.
이 중에 그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기금에서 1,360억 달러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기금에서 640억 달러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난 겁니다.
이게 부정 수급 뭐 일종의 사기인데 왜 이런 상황이 된 겁니까?
네, 27일에 발표된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과 그리고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 사기 현황이란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요, 이 중소기업청 감찰관실은 이 중소기업청이 규제 절차를 완화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팬데믹으로 어려움에 부딪힌 그 중소기업을 보다 신속하게 돕기 위해서 지원금 수령이 필요한 검토 절차를 약화하거나 아니면 재고했는데요. 감찰관실은 이렇게 쉽게 지원금을 타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기 때문에 압도적으로 많은 사기꾼이 몰린 곳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네, 이 부정수급이 뭐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네, 보고서는 총 11가지의 사기 지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몇 가지 나열해보면요. 이 해외 IP 주소로 지원금 신청을 한 경우와 그리고 하나의 고용자 식별번호로 중복 신청을 한 경우 그리고 동일한 은행 계좌와 은행 식별 기호를 사용한 경우, 또 대량의 신청권이 몰린 틈을 타서 여러 개의 대출 프로그램을 신청한 경우, 또 빚 탕감을 신청하지 않거나 채무 불이행을 한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 채무 불이행도 일단 잠재적으로 사기라고 보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는 이 결론에서요, 대출 사기를 보여주는 좋은 지표는 빚을 갚아야 할 때 갚지 않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사기꾼은 애초에 부정으로 받은 돈을 갚을 의도가 없다고 지적했는데요. 올해 5월 기준 160만 명에 달하는 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수급자가 대출금을 제때 갚지 않아서 연체된 금액만 1,140억 달러가 넘고요. 그리고 32억 달러에 달하는 이 경제적 피해 재난 대출 기금이 탕감됐고, 그리고 50만 건에 달하는 이 급여 보호 프로그램 대출권은 채무 불이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택성 기자였습니다. 미국 정치 제도의 내력과 현재를 소개해드리는 미국 정치 ABC입니다. 미국 연방의회에서는 회기 동안 수많은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들 법안은 대부분 본회의 상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관할권을 가진 위원회로 회부됩니다. 그러면 해당 위원회는 해당 법안을 심의하는데요.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세 번째 순서로 위원회 심의 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Mr. Chu, you are here because the American people need the truth about the threat TikTok poses to our national and personal security.
2023년 3월 23일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가 연 청문회에서 공화당 소속 캐시 맥모리스 로저스 위원장은 중국 회사가 만든 짧은 동영상 공유 프로그램인 틱톡이 미국 안보에 위험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달 1일에는 하원 외교위원회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틱톡 사용을 금지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위원회들은 원내 규칙에 따른 심의 과정을 거쳐 법안의 다음 절차 진행 여부를 정합니다. 각 위원회는 위원회에 회부된 법안을 보통 초반 심의를 위해 산하 소위원회에 넘깁니다. 하지만 반드시 법안을 소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Congressional leaders are negotiating over the timing of voting on a bipartisan infrastructure bill, which would increase.
위원회나 소위원회가 법안을 심의하면 대개 네 가지 조치를 거칩니다. 먼저 위원회는 법안 사본을 관련 정책 전문성을 지닌 행정부서나 기관에 보내 법안에 대한 서명 평가를 요청하고 의견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받은 정부 부서나 기관은 법안이 대통령이 추진하는 프로그램에 부합하는지 판단하려고 보통 법안을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보냅니다. 두 번째, 관할위원회는 청문회를 한 번 할지 아니면 여러 번 할지 정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없이 다음 절차로 넘어가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하지만 위원회를 통해 법안을 빠르게 처리하려거나 관련 법안에 대한 이전 의회 조치 덕에 청문회를 건너뛰기도 합니다. 세 번째, 위원회는 축조 심의를 위해 모입니다. 여기에서는 일부 청문회에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법안 수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 축조 심의는 위원회가 법안을 본회의 심의에 보낼 때 법안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야 하는지 정하는 아주 중요한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위원회는 심의 결과를 소속 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이를 받은 전체 위원회는 법안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습니다. 심의 결과를 보고할 때 하원은 의무적으로 서면 보고를 합니다. 상원의 경우 의무는 아니지만 보통 서면으로 보고합니다. 지난 2021년 1월 3일에 시작해 2023년 1월 3일에 끝난 117대 의회에서는 위원회가 심의 후 본회의에 보고한 건수가 하원 655건, 그리고 상원은 558건이었습니다. 네, 미국 정치 ABC 오늘은 의회 입법 과정 세 번째 시간으로 위원회 심의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남북한 출신 청년에게 민주주의 교육, 리더십 교육을 제공해서 미래 북한의 시민사회를 건설하는 리더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온라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비영리 NGO 단체 사단법인 우리온에서 마련한 프로그램입니다. 탈북민들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 전해드리는 탈북민의 세상 보기. 오늘은 DNL 스쿨 현장으로 안내하겠습니다. 서울에서 동혜원 기자입니다.
아, 변호사가 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걸 모두 다 아실 거예요. 이용영 변호사님은 어떻게 변호사가 되셨는지, 동기와 가정들 또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가짐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탈북민 1호 변호사 이영현 씨의 특강에 앞서 한 탈북민 수강생이 이영현 변호사를 직접 소개합니다. DNL 스쿨은 남북한 출신의 청년들이 민주주의 의식을 갖춘 시민사회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1년간의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제가 찾아간 날에는 탈북 선배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먼저 이 프로그램을 마련한 우리호는 어떤 곳인지 교육사업팀에서 근무하는 최유 간사에게 들어봅니다.
우리호는 우선 이제 초창기부터 시작된 이유가 우선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정보를 찾기가 어려워서 시작된 단체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한 이탈 주민분들이 뭐 장학금을 받고 싶은데 정보들이 널려 있으니까 찾기가 어렵고 어떠한 뭐 교환학생을 가고 싶거나 아니면 어떤 도움을 받고 싶은데 그런 정보들이 다 흩어져 있으니까 찾기가 너무 어려운데 이제 여기 대표님께서 그런 정보들 한 번에 모아서 같이 제공을 해주면 북한 이탈 주민들이 여기서 정착하신 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정보 전달로 먼저 시작된 단체입니다.
통일의 증검다리 우리호는 2015년에 설립됐고요. 2018년에 DNL 스쿨 1기가 시작됐습니다.
DNL 스쿨은 우선 이제 데모크라시 앤 리더십 스쿨의 약자인데요. 지금은 현재 8기로서 기수는 8번째 기수고요. 7기까지는 이제 북한 이탈 주민분들로만 구성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7기까지는 10명이 진행됐다가 지금 8기에는 북한 이탈 주민 청년과 남한 청년이 같이 골고루 섞여서 진행을 하게 되고 있습니다. 이 DNL 스쿨의 목적은 북한이 이제 앞으로 통일이 되고 개방이 되었을 때 시민사회가 없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민사회의 리더를 양성을 해서 북한의 시민사회를 재건할 수 있는 리더들을 양성하자라는 게 목표가 되었고요. 남한 청년들이 같이 들어오게 된 게 북한 이탈 주민분들 뿐만이 아니라 남한 청년들도 어쨌든 통일이 되거나 개방이 되었을 때 북한 이탈 주민분들만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모든 이 한국 사람들이 같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 청년들도 같이 이 교육을 하고 있고
DNL 스쿨 프로그램은 교육과 사회활동, 또 인턴십, 그리고 현장학습으로 나누어지는데요. 교육에서도 크게 네 파트로 나누어집니다.
리더십, 민주주의, 시민사회, 체제전환 이 네 가지의 과정을 거치고 이제 이 과정에서는 강사님들, 전문 강사님들을 초빙을 해서 전반적인 강의도 듣고 심화된 강의도 들으면서 강의를 듣고 그 강의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서로 토론하고 콜로키움에서 발제를 하고 의견을 공유하고 질의응답하면서 그 사고를 점점 더 확장해 나가고 발전해 나가는 그런 교육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한 주제씩 한 달 동안 교육하기 때문에 네 달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요. 그 이후에 나머지 활동이 진행됩니다.
사회 활동은 이제 이 사회에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할 수 있을까? 학생들이 아이디어를 모아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그런 사회 활동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장학습은 이제 통일이나 이런 역사 관련된 곳들을 방문을 해서 직접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방문을 해서 또 배우면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교육을 확대시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확장해 나가는 개념으로 이제 현장학습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8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달라진 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7기까지는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계획한 대로 그래서 정해진 틀에 따라서 학생들이 참여를 한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학생들은 당연히 와서 교육도 듣고 활동도 하지만 본인들이 이렇게 주체적으로 하거나 무언가 이렇게 기획도 해보고 운영도 해보고 이런 부분에 참여하는 경우가 없다 보니까 졸업을 하고 나서 얻는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의 이런 성취나 또 성과나 나오는 자료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점이 많다고 느껴져서 이번에는 제로 커리큘럼이란 걸 좀 도입을 해보자. 대신 아예 뭐 A부터 Z까지 학생들이 다 해라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A부터 뭐 H까지 뭐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강사를 섭외한다 했을 때 강사님들이 뭐 스물 몇 명 이렇게 있으면 그곳에서 이제 학생들이 자료랑 보면서 회의를 하고 직접 섭외도 하고요. 그리고 콜로키움을 위한 장소를 같이 알아보면서 이런 식으로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운영도 해보고 같이 참여를 하는 형태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현재 8기 수강생은 탈북 청년 8명, 그리고 남한 출신 청년 3명으로 모두 11명입니다. 최유 간사는 수강생 관리에 가장 신경 쓴다고 하는데요.
저희가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학생들 관리인 것 같아요. 저희가 DNL 스쿨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북한이 탈주민 청년들을 만나는 게 유일한 프로그램입니다. 7기, 8기까지 지금 쭉 이어져 오기도 했고 그만큼 이제 학생들과 1대1로 얘기도 많이 하고 안부도 많이 묻고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으면 항상 저희한테 고민을 나눠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 도움을 드리고 이런 커뮤니케이션이 잦은 활동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을 관리하고 만약에 뭐 어떤 일정이 있으면 이때 같이 참여도 하자 좋은 일 있으면 이렇게 독려도 하고 뭐 북한의 탈주민이 돌아가셨으면 주변에 지인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저희가 같이 또 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이런 것들을 같이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최유 간사는 DNL 스쿨을 통해 수강생들이 이것만큼은 꼭 얻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담당자로서 이제 원하는 건 학생들이 어쨌든 교육이 좀 중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냥 학생들이 와서 교육만 듣고 끝이 아니라 이 교육을 이제 진짜 자신의 것으로 좀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오시는 강사님들이 다 너무나 뛰어난 전문 강사님들이시거든요. 변호사님들도 계시고 대학교 교수님들도 계시고 이런 통일 분야의 대표님들도 오시고 다양한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이 분야에 정말 쉽게 만날 수 없는 분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 교육의 기회를 잘 잡으셨으면 좋겠고 이거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서 그리고 또 그분들과의도 인맥도 쌓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날 특강 강사로 함께한 탈북민 이영현 변호사는 약 한 시간 반 동안 자기 이야기를 전했는데요. 탈북 과정에서부터 한국에서 변호사가 되기까지 쉽지 않았던 그 과정을 얘기하면서 수강생들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헬렌 켈러가 이런 말을 했죠. 쉽고 편안한 환경에서는 강한 인간이 만들어지진 않는다. 시련과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만 강한 영혼이 탄생하는 것이다. 예. 사실 뭐 다 다른 이유로 또는 다른 뭐 루트를 통해서 한국에까지 왔어요. 그런데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 자체가 험난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죽음의 사슬을 넘지 않으면 올 수 없는 험난한 정말 가시밭길이 오는데 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미 거인이다. 대단한 분들이고 엄청난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의지로, 불굴의 의지로 살면 꼭 꿈을 이루고 성공하는 인생을 살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뭐 가까이 있으니까 저는 여기 서울에 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응원하고 여러분들 가까이에서 계속 격려하고 도움이 필요하면 또 돕는 역할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DNL 스쿨 8기 수강생이자 현재 간사로 활동하는 심혜주 씨는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우리온과의 인연이 시작됐다고 했고요. 이제 근무한 지 두 달이 되었다고 합니다.
전 처음에 그 DNL 스쿨 학생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었는데 좀 열심히 활동을 하고 또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정착이나 이런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조금 좋은 기회가 오게 되어서 우리 오늘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남한 청년과 북한 청년들이 함께 하는 활동들이 많거든요. 그 과정에서 이게 작은 통일을 이뤄 나가는 과정이라는 부분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요. 전혀 뭐 다르거나 이런 점이 없이 정말 우리가 함께 열린 마음으로 임하다 보면은 통일도 어렵지 않은 부분이다라고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일단 그 교육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가장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요. 이 과정들 가운데서 저희가 반드시 습득해야 할 지식들을 얻고 또 정말 많은 좋은 강사분들이 초대되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식적인 학습 부분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북한 인권과 통일 문제에 관심 있어 참여하게 됐다는 박종선 씨는 자기 재능을 발휘해 북한 인권 개선에 도움이 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만나고 한 게 더 의미 있고 약간 가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북한 청년분들과 약간 남한 청년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이런 뭔가 좋은 강의도 듣고 뭔가 프로그램 함께 한다는 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인권이나 그런 부분에 관심이 있는데 우선 뭔가 작은 일부터 제가 디자인을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제 재능을 활용해서 조금 알리는 일들을 하고 싶습니다. 콘텐츠화해서 뭔가 관심이 없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어떠한 상황이고 무엇이 필요하고 왜 도움 필요한지 약간 이런 부분들을 조금 알릴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서울에서 VOA 동료원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가 이어집니다.
안녕하세요.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아무리 뭐뭐 해도 질리지 않는다, 너무 좋다는 말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 들어보시죠.
I discovered this new hiking trail near our town, and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What makes it so amazing?
The scenery is absolutely breathtaking. The trail takes you through lush forests, alongside a crystal clear river, and up to a stunning viewpoint overlooking the entire valley. It's like stepping into a postcard.
That sounds incredible. I love being surrounded by nature, so I can totally understand why you are hooked. Is it a challenging hike?
Not really. There are some steep climbs and rocky terrains that keep you on your toes, but it's nothing too extreme. Plus, the reward at the top is totally worth it. It's such a peaceful spot, and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 calming atmosphere there.
I'm up for a challenge.
Well, trust me, once we set foot on that trail, you'll understand why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It's an adventure waiting to be had.
Hiking trail, 등산과 산책이 합쳐진 말입니다. 아름다운 자연 환경을 즐기면서 산책로를 걷는 것이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너무 좋아서 아무리 많이 해도 질리지 않는다.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 calming atmosphere there.
나는 그곳의 차분한 분위기가 질리지 않아요.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너무 좋아서 아무리 많이 해도 질리지 않는다는 표현입니다.
Can't get enough of something.
충분할 수가 없다. 어떤 것이 충분할 수 없다는 것은 아무리 많아도 충분하다는 생각이 안 드니까 너무 좋다는 뜻입니다. 보통 어떤 노래나 음식을 너무 좋아하면 매일 듣거나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죠?
I can't get enough of their music.
나는 그들의 음악은 많이 들어도 질리지 않아요. 싫증나지 않아요.
I can't get enough of cheesecake.
나는 치즈케이크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보통 한국 사람들은 김치는 먹어도 질리지 않는다고 말하죠.
I can't get enough of kimchi.
김치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싫증나지 않아요.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아요.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이 표현 기억하시면서 오늘의 대화 느린 속도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I discovered this new hiking trail near our town, and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What makes it so amazing?
The scenery is absolutely breathtaking. The trail takes you through lush forests, alongside a crystal clear river, and up to a stunning viewpoint overlooking the entire valley. It's like stepping into a postcard.
That sounds incredible. I love being surrounded by nature, so I can totally understand why you are hooked. Is it a challenging hike?
Not really. There are some steep climbs and rocky terrains that keep you on your toes, but it's nothing too extreme. Plus, the reward at the top is totally worth it. It's such a peaceful spot, and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 calming atmosphere there.
I'm up for a challenge.
Trust me, once we set foot on that trail, you'll understand why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It's an adventure waiting to be had.
대화 해석해 보겠습니다.
I just discovered this new hiking trail near our town.
우리 동네 근처에서 새로운 산책로를 발견했어요.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아요.
I just can't get enough of going there.
나는 거기 가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전혀 질리지 않아요.
What makes it so amazing?
뭐가 그렇게 놀랍죠?
The scenery is breathtaking. The scenery.
경치가
breathtaking.
숨을 빼앗아 갑니다. 숨이 막힐 정도로 아름답다.
The scenery is breathtaking. It's like stepping into a postcard.
엽서에 발을 들여놓는 것 같아요.
It's such a peaceful spot, and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 calming atmosphere there. It's such a peaceful spot.
이곳은 평화로운 장소예요.
I just can't get enough of the calming atmosphere there.
나는 그곳의 차분한 분위기가 질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다.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에브리데이 잉글리시 뷰의 매일 영어 오늘은
I just can't get enough of it.
아무리 해도 질리지 않는다. 너무 좋아 실증나지 않는다는 표현 배웠습니다.
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세계 뉴스 뉴스 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도성민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